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의 육신은 혹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며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또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올리며 또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또 읽고 묵상케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새벽에도 이곳에 나와 말씀 앞에 앉은 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는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시며 활동하시며 일하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 믿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게만 저희들을 도와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특징적인 주제, 모든 성경은 특징적인 주제가 있는데 복음서는 물론 예수님의 인격과 또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전도에 대한 전도가 특징적인 주제겠죠. 자,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교회의 문제들, 고린도후서는 사도의 직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죠. 갈라디아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2장 4절, 5장 1절, 13절에 증거하는 대로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본서와 로마서라는 두 성경,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두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밝히 증거한 서신들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논리적 해설이며 갈라디아서는 변증적 해설이라고 두 성경의 차이점을 우리가 말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함께 복음에 대한 해설입니다. 하나는 좀 논리적으로 해설해 나갔고 로마서는 좀 길고 갈라디아서는 변증적인 해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에 대항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며 증거하였습니다. 본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며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론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대선언입니다. 여기에는 천주교의 율법주의적 교훈에 대항한 16세기 종교개혁의 투쟁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하노니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좋겠죠. 1절부터 5절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1장 전체는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 2절에 사도라는 말은 사도는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보내신 자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의 공적 전도 사역의 초기에 열두 제자들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라고 부르셨다. 후에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도직은 인간적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세우고 파송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과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안수하고 파송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고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를 택하여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앞부분은 베드로의 사역을 조금 기록하지만은 9장부터 바울이 회심하고 22장 26장 두 번 회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는지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은 긴 부분이 13장 이후는 사도 바울의 하나의 행전입니다. 예, 그 전도하는 모든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죠. 바울은 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복음 진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믿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부활할 것을 세 차례 이상이나 제자들 앞에서 공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우리가 믿을 만한 주님과 구주가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처음 제자들은 그의 부활을 친히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가 친히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사도직은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나 사람들에 의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세우셨고 파송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그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바울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은 그의 말씀 사역의 신적 권위를 줍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의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역이 되었고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문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몇몇 개인들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공동적 진리요 주의 백성이 다 함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진리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통적 믿음, 코인의 공통적 믿음, 공통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성도의 공통적 믿음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런 표현이 개역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도 원문에서는 공통적 구원, 코인의 소테리아, 공통적 같은 코인의라는 공통적 영어는 common 그런데 예, 공통적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얻은 구원은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공통적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공통적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과 일꾼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겸손한 마음을 보입니다. 주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23장 8절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내 형제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도직은 권위 있는 직분이었지만 바울은 높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고 겸손히 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태도로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목회를 하면 바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이 겸손한 사도 바울 대사도 성경을 직접 쓴 14권이나 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성경을 쓴 그런 종의 마음가짐을 본받는 그런 것이겠지. 3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를 뒤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서신들에 늘 나오는 기원이죠. 은혜는 단순히 마음의 감동을 주고 눈물을 일으키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 즉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죄인은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받는 것, 즉 죄사함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문제들, 싸움, 갈등,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 곧 죄사함을 통해 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싸움, 갈등과 불안의 근본 원인은 사람의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며 우리의 심령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은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건강과 물질적 안정과 환경적 평안도 포함합니다. 샬롬이라는 에이레나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안녕이라는 말과 아주 가깝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 속에는 마음에도 평안뿐 아니라 오늘도 조반은 드셨는지 하도 굶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반 드셨습니까? 아침 인사가 그렇게 아침 좀 드셨습니까? 밥 좀 먹었습니까? 또 몸은 건강하신지, 또 환경에 어려움은 없는지, 가정은 다 평안하신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안녕이듯이 평안이라는 말도 그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히브리어의 평안 샬롬이라는 말이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항상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욥기가 보이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때때로 고난의 훈련, 고난의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하십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성도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닥칩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 때문에도 오지만 때로는 욥처럼 까닭 없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거룩해집니다. 고난의 유익을 말하죠. 믿음의 견고함, 거룩함, 겸손함,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진 것이 고난이다. 주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도 비슷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아마 어떤 질병이나 연약성을 통해 교만에 떨어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고난은 있지만 마음이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거나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간략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드리셨다는 것이며,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며, 그 목적은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며, 그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죠. 첫째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원어 페리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관하여 그렇게 번역되는 헬라어인데,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위하여 혹은 사전의 뜻을 보면 우리 죄와 관계하여, 또 우리 죄 때문에, 또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 죄와 관계해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거기에 위하여라는 말은 그야말로 보통 위하여라는 말인 휘페르라는 말, 위하여, 대신하여, 혹은 때문에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다른 말이지만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로마서 4장 25절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거기에 위하여라는 말은 디아, 그러니까 성경에 위하여라고 우리는 다 번역했지만 앞에는 페리, 둘째는 위페르, 휘페르, 그리고 여기는 디아, 다 다른 전치사를 썼지만은 그러나 뜻은 다 위하여. 여기에는 디아라는 말은 그야말로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뜻을 더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죄와 관련하여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위하여, 또 우리 죄 때문에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죄인은 자신이 자기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누가 대신 그 벌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치이지요. 후자가 대속의 개념입니다. 대속은 대리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인생의 죄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들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며 사람들은 심히 죄악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 곧 그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불행의 원인일 뿐 아니라 또한 죽음과 지옥 형벌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죠.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멸망하는 세상에서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우리가 들어와 구원을 얻은 자들,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특이한 모임이죠. 그냥 세상적인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들,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의 모임.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런 구원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는 사람들의 모든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질문들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근원 철학자들이 이 우주의 근원이 뭐냐, 존재의 세계의 시작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그 근원이다. 그런 대답이 됐습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창조와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에게라는 말은 원문에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며 구원 얻은 후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죄의 깨달음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찬송의 이유와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오늘 짧은 5절이지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 그건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열두 제자를 불러 사도로 삼으셨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온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고난 속에서도 1차, 2차의 3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성경을 쓰고 또 책을 써서 13권, 14권의 책을 써서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도가 분명하지. 거기에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에 신적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셨고 보내셨다는 데 말씀, 그의 말씀 전파에 그가 전한 내용, 그가 쓴 모든 책의 내용이 그게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것이로구나. 그가 전한 복음에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약 성경에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사도적인 글들이기 때문에 사도는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보낸 자들, 주께서 권위를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며 읽어야 되는가? 신약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신적 권위를 가지는가? 그것은 사도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항상 사모하며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사함과 성화의 은혜이며 죄사함에 근거한 심령의 평안과 그의 부수된 몸의 건강과 환경적 평안입니다. 그냥 사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오늘도 심령의 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고 평정을 유지, 안정을 유지하고 몸도 건강하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경적인 평안도 주실 것을, 가정도 평안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늘 사모하며 누려야 하겠고,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우리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한 일원이 교인이 되었으니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의 복도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죄로부터 불러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교회 교인이 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에 속해서 죄나 좋아하고 죄악된 것을 즐긴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죄와 아듀 결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계명 순종의 삶, 즉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구하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신적 권위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항상 사모하며 또 선한 삶, 거룩한 삶을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짧은 말씀 속에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사모하며 누리며 또 말씀 순종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